사랑의 하나님, 귀한 날 주시고 이날도 아침부터 우리 열심히 맡은 일들 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름다운 얼굴들, 낯익은 얼굴들,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함께 하나님 찬양할 얼굴들, 함께 성경 말씀을 마주대하고 앉아서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늘 문 열어주시옵소서. 얼마나 척박한 세상인지, 얼마나 가라한 세상인지,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저녁에도 하늘 문 여시고 우리들 가슴 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고 사람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름답게 이 저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다가 말씀이 역사하셔서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평강으로 두려움을 없애시고 때로는 우리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 옆방에서는요, 우리 초등부 지금 부흥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 36과 고린도 후서입니다. 제 36과도 펴시고 성경책도 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말이 조금 빠를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면 고린도 후서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가요, 참 은혜스러운 성경책이에요. 은혜스러운 성경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교수님은요, 고린도 후서 본선을 뭐, 그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뭐, 사도 바울이 썼고요. 고린도 후서의 중심 메시지가 뭡니까?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의 중심 메시지는, 지금 177면, 제 36과 고린도 후서의 중심 메시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 동그라미를 크게. 예, 하나님의 위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자체 내에도 힘이 들지만은요, 지금 밖에서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크게 겪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딱 펴면 아예 처음부터 이제 위로에 가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77페이지 3번 모르셔도 됩니다. 4번 이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이제 1장이 나오는데요. 이제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일단 위로 한번 보십니다. 연필이나 모든 것 준비를 잘 해주십시오. 고린도 후서가 오늘 정리가 쫙 될 텐데요. 누가 썼습니까?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누가요?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이걸 썼습니다. 그리고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2절에 딱 얘기를 하고는 3절에 무엇이라고 시작을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을 합니까? 이제 잘 보세요. 3절에서 7절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시킬 때는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7절 무슨 단어가 반복됩니까?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위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자기의 신앙 간증으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위로합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오지만, 성도님들,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답이라도 좀 알면 좋겠다. 안 그래요? 왜 어려운지 답이라도 좀 알면 좋겠다. 명쾌하면 좋겠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는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잘 주시질 않습니다. 어떡하라고요? 그냥 매달리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인내하고, 그냥 소망하고,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창세기 37장. 요셉 사건입니다. 나중에 총리가 될 인물입니다. 우리는 뭐 쫙 아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요셉은 어땠습니까? 꿈도 얼마나 대단한 꿈을 꿨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보면 기도를 얼마나 해줍니까? 그런데 형들이 팔아먹는다고, 죽인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팔지 않습니까? 그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고함치고 고함칩니다. 뭐예요? 고난입니다. 뭐예요? 어려움입니다. 뭐예요?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풀어 주셔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50장, 40몇 장에 가서요,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했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는요, 하나님 답이 없어요. 고난 속에서는요, 명쾌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게 왜 어려운지 좀 알고 싶다고 모르셔도 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도 잘 알아요. 이제 조금 이따 보시지만은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시면요, 성경의 욥기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죠? 동방에서 욥처럼 완전한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잖아요. 자식 다 잃죠. 재산 다 잃죠. 그렇게 하나님이 같이 살라고 자기 옆에 딱 붙여놓은 better half, 그러니까 배우자, 그렇죠? 그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하도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뭐 기와장으로 헌대를 끌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칵 죽으라고. 성경에 칵은 없습니다. 예. 죽으라고. 성도 여러분, 그때 욥이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1장, 2장, 3장, 4장, 10장, 20장, 30장. 하나님이 안 나타납니다. 고난에 명쾌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교회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이요, 그거 그래 이렇게 하거라, 그거 저렇게 하거라, 그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 그거 하나님 그렇게 안 가르쳐줍니다. 만약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로 자꾸 유스되면요,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모르는 겁니다. 어디 가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가르쳐 줍니까? 욥기 38장에 가야 나타납니다. 그동안은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신답니까? 욥이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마귀하고 대화하면서도요, 칭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친구들하고 막 치고받고 대화를 합니다. 막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백하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딱 나타나서 욥 편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친구들 나무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런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고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후서를 살펴볼 거고요. 욥기 38장 한번 줘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에게 딱 나타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고 욥의 이 고난의 과정이 끝날 때 하나님이 그때야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여봐, 마귀가 와서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걸 이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제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명쾌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괜찮은 말 표현이죠, 그렇죠? 괜찮은 표현이죠? 그거 다 안다고, 그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욥기 한번 보실래요? 1장, 2장, 3장 쫙 몇 번 가면서 하나님이 한 말도 안 합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서 아마 제 생각인데 많이 울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 없는 데서 외로워서 괴로워서 힘이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그랬을 거예요. 나타나셔서 뭐라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친구들하고 막 말을 주고받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럽니다. 이유를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모처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대답하는 말이나 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든 일이 닥칠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모처럼요? 대장부처럼. 아, 요즘은 또 대장부처럼 그러면 여자들이 또 이게 또 삐칠지 몰라요.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여장부가 많은지 좋아요. 여장부처럼, 대장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을 딱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를 줍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 뭐를 주신다고요? 위로. 그게 이제 이 사도 바울도요, 그런 어려움을 얼마나 당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어려움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보면 없는 거 있죠. 매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맞았죠. 배도 무지무지하게 골았죠. 몇 번인가 죽을 뻔인가 되었죠. 어떻게 로마로 간다 그러더니 뱀이 와서 꾹 물질을 않나? 하나님 뱀 왜 물었습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어려움 닥치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고난이 닥칠 때 왜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명쾌하게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부족해요. 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저 하나님 믿어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뭡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요, 손수건만 앞치마만 갖다 대도 벌떡벌떡 환자가 일어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입을 다물고 계세요. 입을 다물고 계신데 하나님 뭐를 주십니까? 여기가 이상한 거 있죠. 평안한 거 있죠. 여기가 뜨뜻한 거 있죠. 밖은 힘든데.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3절이 들어갑니다. 고린도 후서가 굉장히 주옥 같은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3장. 찬송하리로다. 3장 뒷부분. 왜 찬송합니까?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무엇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 환난 중에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환난 중에 뭐를 주십니까? 해답이 아니라 뭐를요? 위로를 주십니다. 왜 위로를 주십니까? 그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위로해 주라고. 고린도후서 지금 1장 들어가면서 굉장히 큰 주제와 우리 인생에 대한 가늠새를 줍니다. 4절 보십시오. 이제 쭉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정확한 답을 주시지 않고 위로를 주십니까? 4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표시를 해놔 주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 했습니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능히 뭐하게? 위로하게. 우리가 받은 그 위로. 참아, 하나님 살아계셔. 나도 어려울 때 있잖아. 하나님만 봤더니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일을 해주시더라. 참아, 나도 어려울 때가 있었어. 조금만 참아. 이런 위로를 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환난 중에 우리를 뭐 해줬습니까? 위로해줬어. 내가 말이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셔서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봐. 그럼 답을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기쁜 날과 곰피반 날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 생각하라. 곤고한 날이 왔습니다.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뭐가 내려옵니까? 위로부터 위로가 내려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의 큰 틀을 하나님께서 하나 주셨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무엇도요? 위로도. 6절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뭐요?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또 위로가 나옵니다. 그렇죠? 6절도 위로가 많고요. 7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예, 고난이 왔으면 그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씨름하면 뭐를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십니다. 여기 위로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예, 10번 나옵니다. 3절에서 7절 사이에. 교재에도 나와 있고 동그라미 치면서 세어보셔도 위로라는 말이 10번이 나옵니다. 교재 177페이지 4분의 1번 하나님의 위로 1번 1장 그렇게 해서 그 밑에 여기요. 바울은 3절에서 7절까지의 5절 안에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10번 나옵니다. 그거 딱 이렇게 10번이라고 표현해 놓으십시오. 왜 그렇게 많이 반복됩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어려움 안 주시면 좋잖아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은 저도 싫어요. 앞이 캄캄하면 싫어요. 목회하는데도 뭐가 복잡하면 싫어요. 그냥 명쾌하고 쫙쫙쫙 나가면 좋아요. 근데 왜 그것을 주십니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고통이 있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귀중한 간증을 넣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셨다고. 이제 한번 보십시오. 8절. 자기가 어느 정도 어려웠는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아, 이젠 더 살 수가 없네. 이 정도로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유를, 왜 어려운지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고 왜 그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줬고 그 어려움의 진짜 원인은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9절. 그래서 이제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요? 사형 선고를 누가 내립니까? 판사가 내립니다. 보통.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이제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죽었다. 이렇게 자기들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모하고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뢰하게.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이래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하나님만 붙들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려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붙듭니다. 그렇게 했더니 무엇이 내려옵니까? 하늘로부터 위로가 내려오는 거 있죠. 하늘로부터 평강이 내려오는 거 있죠. 세상에서는 이해도 못하는 희한한 일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있죠. 환경을 변화시킨 것은 다음이에요. 하나님께 이 속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속이 새로워지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위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어려움 당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니면 우리에게는 앞으로 무지막지한 어려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갑니까? 그 하나님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이거. 제가 믿음이 있지만은요 막 다른 얘기가 나오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옆에 서셔서 늘 좋은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무엇을 주십니까? 위로를 주십니다. 예, 오늘 이 이야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지셨고 또 앞으로도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모하여 의지하여.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누구를 붙들자고요? 하나님만 붙들자고. 그러니까 그 큰 환난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위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만 붙듭시다. 하나님만 붙듭시다. 예.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2장 14절 14절에서 17절.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세속의 물결이 오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큰 어려움이 오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14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게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길 수 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것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돌아가셔서도 아니고 성경 말씀이 가짜라서도 아니고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를 봅니까? 환경을 봅니다. 지금이 어려운 거는 죄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어려운 거는 요일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뭐 이렇게 돼가면요. 문제는 못 풉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을 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만 붙들 때. 그래서요. 14절. 항상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는 무엇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무엇을요? 냄새를. 그래서 이제 15절에 가면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취해가지고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세상 냄새가 나거나 예수 믿는 사람 냄새도 나고 세상 냄새도 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 잘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입니다.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17절.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만 날라 그러면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속의 물결이 우리를 밀고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환란이 와도, 아무리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더하기 다른 것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30% 내지 40%가 점쟁이한테 간다고 합니다. 그거 왜 가요, 점쟁이한테? 쪽집게 점쟁이들이 뭐 맞을 수도 있죠. 맞으면 어떻고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런 거 개념치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30%에 40%이 간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들입니까? 혼잡케 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만 믿고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냥 배짱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서 머리 디밀고 여러분 그 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점쟁이한테 저는 안 가봤습니다. 가면 반말 찍찍 한다면서요. 자존심도 안 상해요? 예, 이제 가본 분 계시죠, 그렇죠? 예,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가지 마세요. 거북이 아줌마한테도 가지 말고, 저 무슨, 처녀, 누구한테도 가지 말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몰라도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진짜예요. 그런 거 진짜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심해도, 내가 힘들어도, 우리에게서 나야 되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가 뭡니까? 땀 냄새 아닙니다. 그죠? 땀 냄새 뭐 날 때도 있지, 열심히 일하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나야 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이건 이거 아니잖아요. 나네, 뭐, 그거 아니잖아요. 그분의 행실을 보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너무 나는 거 있죠? 우리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들어가 보시면, 3장에 들어가 보시면요. 또 이제 같은 내용들 비슷한 걸 쓰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훈에 대해서 막 시비를 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써가지고 사도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인 임, 그렇게 사인을 받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당신들이 나의 편지고 당신들을 보면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 마지막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 그러면 3장에 들어가면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3장 2절. 너희가 우리의 무어라?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보고 알고 읽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뭐 적고 다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3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나가서 행동을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연약한 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오, 저분은 이렇게 사시네, 이렇게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예, 우리를 보면 예수 믿는 표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평범한 말 같아도요. 모든 우리 일상생활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이거 싫고 이래가지고 다 떼먹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왜 그래요? 그래도 안 가르쳐 주십니다. 명쾌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붙듭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빡빡 받으면서도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리고 울면서 막 발부둥치고 몸부림칠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뭡니까? 위로. 위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주위를 딱 보니까 우리의 무엇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위로를 줄 때 우리에게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가 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읽어냅니다. 지금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성도님들 환란, 핍박, 스트레스를요 너무 싫어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닥쳐졌을 때는 싫은데 닥쳐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제가 책을 읽고 글을 읽는데 아리조나의 선밸리라는 도시입니다. 선밸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는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자기 저택들을 지어놓고 은퇴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병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보다도 많이 납니다. 그 병이 뭡니까? 그러면 치매병입니다. 치매 발병률이 그 억만장자들이 사는 곳에 다른 곳보다도 훨씬 높은 거 있죠.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도시를 표현해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는 데를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그거 지상 낙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쓰고 싶은 대로 쓰지 않습니까? 아무리 몸이 아파도 스트레스를 안 봅니다. 돈이 안만 들어도 돈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되니까 모든 혜택을 다 받고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근데 왜 치매가 많아지나? 그리고 이제 학자들을 투입시켜가지고 그 치매가 왜 많이 일어나는지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려가지고 이 지상낙원, 인간들이 그렇게도 동경하는 그렇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500만 분만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입이 매일 이만큼만 찢어지겠어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만나고 싶은 친구 만나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있고 싶은 거 이거 다 안 하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지상낙원에 왜 그런 일이 있나 조사를 하고 딱 이렇게 발표한 것 중에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여기에 세 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있을 때는 고마운 줄 아십시오. 뭐 세 가지가 없나 그러면요. 첫째,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뭐 스트레스가 어디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집이 크기 때문에 집 속에 쏙 들어가서 뭐 마음대로 그냥 있다가 뭐 좀 외로우면 나와가지고 빙고를 하든지 뭐 하든지 이러면 되고. 첫째, 스트레스가 없고요. 두 번째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질 걸 다 가졌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나가도 그냥 좋은 것들만 있는 그 속에 변화가 없습니다. 못 사는 동네는요. 변화가 얼마나 있습니까? 옛날에 TV 없을 때, 흑백 TV 없을 때 목표가 뭐였습니까? 우리 집에도 텔레비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 마음대로 보는 거 그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돈이 조금 생겨가지고 텔레비를 샀습니다. 동네가 와와와와 그럽니다. 부자는요. 그러면 그런 거 와와 그럴 게 없습니다. 첫째가 스트레스가 없고 두 번째가 변화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다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고 변화가 없고 걱정이 없는 것. 그런데 이것 없이 그냥 사니까 걸려서는 안 되는 병이 거기서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치매병입니다. 희한한 동네예요. 희한한 동네예요. 뭐 하나님 우리 치매 걸리지 말라고 환란도 주고 핍박도 주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환란과 핍박이 닥치면 그래서 즐거워하십시오. 그 고난을 기쁨으로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매달리십시오. 아 하나님만 바라라고 그러는구나.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위로를 주시잖아요.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이만큼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넉넉히 컴팔을 벌려서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나도 한때 많이 울었어. 울지 마, 나도 같이 울어줄게. 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가 뭡니까? 예수 냄새 난다는 겁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우리 보고 뭐를 느낍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를 본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분들, 우리 이런 멋쟁이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4장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향기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다른 사람들이 읽고 이렇게 지나가 보면 우리 겉은 자꾸 망가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우리는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안 죽을 뿐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 죽을 뿐. 저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두고 보십시오. 목사님 저보다 먼저 죽을 거예요. 다 죽습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죽는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 겉이 망가져서 우리 겉이 이렇게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 표현을 고린도 후서에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고통이 많아서 이 몸이 자꾸 망가지고 깨지고 하는 것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앞뒤 좌우로도 또 많지만은요, 제가 건너뛰면서 지금 쭉 연결을 시키는데, 7절. 우리가 무엇을요? 이 보배를. 이 보배가 뭐죠? 예, 믿음, 복음, 예수 그리스도, 뭐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질그릇에. 근데 이 질그릇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자꾸 깨지고 망가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왜 질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놓으셨습니까? 라는 이유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서 왜 자꾸 깨지고 망가지고 힘들어집니까? 그럴 때 겉에 끈은 깨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겉에 끈은 언젠가 놓고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겉에 끈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겉이 깨지고 겉이 아플 때 무엇이 드러납니까? 보배가 속에 있는 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겉이 너무 반짝반짝하고 겉이 너무 좋으면 안에 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배를 보관하시는 방법입니다. 7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환난과 핍박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몸이 자꾸 깨지고 망가지고 막 약해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무엇이 드러나게? 그때 하나님을 붙드는 이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예수가 그렇게 더 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이 망가지고 질그릇이 힘들어지는 상황을요, 8절, 9절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겨쌈을. 이것 때문에 질그릇이 막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끝이 망가지고 망가져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망 낙담하지 않는 이유는 10절. 우리가 항상 누구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끝이 자꾸 망가질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보배라는 겁니다. 예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몸이 좀 약해지셔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망가지면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추한이 아닙니다. 망가지면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불평이 아닙니다. 무엇이 드러납니까? 보배가 진가를. 망가지는데도 난 죽으면 갈 곳이 있다고. 망가지는데도 찬송이, 망가지는데도 하늘 평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 사람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로 가보시면요, 그렇게 이것이 완전히 깨진 게 뭡니까? 그럼 죽음이잖아요. 그럼 죽음이 끝입니까? 그런데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나니. 육이 망가져서 그게 끝일 것 같으면 보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끝일 것 같으면 예수 믿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망가져도 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보배가 진가를 발휘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이 편지로서의 우리 역할이 있지만, 이게 깨져가지고 죽은 뒤에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예,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환난과 고통이 와도 이게 망가져서 깨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활합니다. 이제 5장에 들어가 보시면요, 그러면 이게 깨지고 망가지고 하는 그거를 표현을 하면서 우리는 이게 다 망가져도 갈 때가 있답니다. 이제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는 질그릇이 다 망가져서 보배가 드러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완전히 망가지는 거. 그럼 죽음은 끝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땅에 묻혔지만 언젠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가죠?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발인 예배 때 말씀입니다. 우리 김준남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셔서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다 장례 일정을 치렀는데 이 말씀으로 발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성도들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하늘나라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장로님 몇 분이 계신다고 했습니까? 24장로가 계시고 거기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지개가 있고 뭐 유리바다가 있고 이렇게 있고 그 중앙에 또 누가 계십니까? 일찍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십니다. 14만 4천의 성도들이 막 찬송 부르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어디 가죠? 거기 가는데 그럼 거기 가서 어디 있죠? 그럴 때 성경 어느 곳에도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5장 1절 2절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가서 있는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육신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갈 곳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집이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찾아보는데요. 사도 바울 직접 갔다 왔잖아요. 예, 12장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직접 하늘나라까지 너 좀 올라오너라 그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다 봤습니다. 내려가서는 이런 거는 말하면 안 돼. 그래서 말 못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가 가서 봤지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천국에 가서 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말고 지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도분들 이거는 그냥 환상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서 살 집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이걸 맨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맨션에 살아보셨습니까? 한국에야 뭐 맨션, 그래 미국에야 뭐 맨션 뭐 이런 표현 쓰나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5장. 우리의 육신 이 장막 질그릇이 무너지고요. 우리 끝이 후패해서 다 없어지면요. 끝이 아닙니다. 부활한다 그랬고요. 5장 1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네모를 잘 표해 주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어떻게 되면? 무너지면 이거 우리가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어디에? 하늘에 있는 어떤 집? 영원한 집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이거 사도바울 올라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당해도 주님만 붙드십시오. 그러면 죽기까지도 죽는 것 최악이라 그래요. 죽기까지 더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조금만 딱 이렇게 넘어가면 그럼 하늘나라에 집이 있다며 하늘나라에 너무너무 좋은 것이 있다며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뭡니까? 담대하게 죽고 거기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빨리 저 하늘나라가 너무 좋아서 저기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는 아니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본능적으로 그렇게 안 만들어놨습니다. 손자 결혼할 때까지만 살아야 되겠는데. 결혼합니다. 손자가 애 낳는 것까지만 보고 싶은데. 애 낳았습니다. 제 대학 가는 것까지만 봤으면 좋겠는데. 대학 갔습니다. 제 결혼만 했으면 좋겠는데. 결혼했습니다. 또 손자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뭐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하늘나라가 좋죠.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할 일을 하고 싶죠. 이게 우리 두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맞잖아요. 사도 바울 그렇게 합니다. 차라리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가 죽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못 끊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좋다라고. 근데 그게 좋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시 9절. 그런즉 우리는 그하든지 떠나든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도 저것도 내가 떠나면 이 일은 어떻게든 그게 다 있지만 천국 가는 거 알잖아요. 제가 하나 물어봅니다. 정확하게 대답 잘 해주십시오. 이 세상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이거 대답 잘 안 나오죠? 아는데 대답 잘 안 나오죠? 알잖아요. 답은 다 알잖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세상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그 바로 이렇다니까. 자, 이제 넘어갈게요. 천국이 좋지만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합니까? 아직까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아직까지 돌봐야 될 자녀가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가 좋지만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라서 그래 이럴까 봐 못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하늘나라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좋은데도 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놨습니까? 오게 하고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녀들의 부모가 되게 했습니까? 우리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 또 이 고민을 똑같이 합니다. 빌립보서에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그 앞에 내용들을 쭉 보시면 죽고 살아도 그리스도께 유익되고 죽는 것도 유익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가리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뭡니까? 죽어서 가는 거하고 이 땅에 사는 거하고. 그럼 사도 바울이 알아요. 죽어서 가는 저 세계가 너무 좋은 거 알아요. 왜 알아요? 갔다 와봤잖아요. 갔다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근데도 두 사이에 끼었대. 왜 낍니까? 낄 이유가 없죠. 저기가 훨씬 좋은데. 훨씬이 아니라 비교가 안 되는데 왜 끼었다고 그럽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고민이에요. 힘들어도요. 이 땅이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는 폭색에서 이 땅에 우리 이 연연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세요. 그게 죄악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끼었다 그럽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더욱 좋다. 죽어서 빨리 저기 가는 게 더욱 좋답니다. 그럼 왜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가는 게 좋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게 너희들 우리가 살아있는 게 우리 자녀에게 성도는 지금 우리가 딱 떠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 어떻게 해요? 기도 누가 해주고요? 그 자녀들 옆에서 오냐 그러고 위로해주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고린도 후서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입니다. 성도들 이 고린도 후서가요 굉장히 재밌는 성경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큽니다. 그 고린도 교회 얼마나 이 뒤죽박죽인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5장 8절 9절 죽을까 말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5장 20절로 한번 가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올라가는 게 좋은데 가서 저기에 사는 게 좋은데 이 땅에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좋은 표현을 또 하나 쓰고 있습니다. 20절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각 죽어서 저기 가는 게 더 좋은데 이럴 때도 있지만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2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관로 이렇게 한번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되어? 요게 사신이에요. 요거 엠베서더입니다. 예, 사신이 되어 사신 그렇게 읽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엠베서더입니다. 대사입니다. 앞으로 대사라고 번역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서 각 죽어서 가는 게 훨씬 좋은데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는 그 땅에 우리 때문에 유익을 얻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럴 때 너희는 나의 뜻을 잘 살펴서 하늘의 비밀도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너는 나의 대사라는 겁니다. 엠베서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보고 뭐라고요? 너희는 나의 엠베스더라고, 대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더욱 좋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깨우쳐져야 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신에 대사라고, 사신이라고, 엠베스더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전에 한번 따라했죠. 했잖아요. 우리는 대사라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극존칭을 써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대사님. 사실 대사님 해보셨어요? 대사님 봤어요? 우리 몇 개월 전에 아프리카에 계신 우리 대사님이 한 분 오셨더라고요. 저는 그분 잘 몰랐는데 아프리카 어떤 나라의 대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만 더 하십니다. 조금만 더 극존칭을 쓰시면 안 되겠어요? 대사님. 예, 대사님. 성도님들, 성경이 우리 보고 대사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우리 보고. 그러니까 남이 대사님 그러면 좋은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자존심도 있어야 되고, 긍지도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 이름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유를 모르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대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대사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5장까지가 끝나집니다. 이제 25분이거든요. 25분이니까 20분씩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성경대학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커피 마시고 서로 이렇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또 무엇을 나누는 게요.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면 앞으로 휴식 시간을 20분으로 이렇게 고정시키려고 그럽니다. 우리 옛날에는 뭐 10분만 하고 들어오세요. 뭐 빨리 드시고 들어오세요. 그랬는데 20분입니다.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오늘도 바쁘게 우리 세상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쁘게 살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대사로 살았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요. 때로는 하늘에 미션도 잊어먹고 그냥 내 욕심대로 살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대사라고 불러줍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대사로서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늘문 여시고 그 가정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큰딸은 또 보스턴에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스턴 그 지경을 잘 지켜주셔서 신앙생활 잘하고 학업 잘 마치고 내려올 수 있게 하시고 두 자녀 주 안에서 잘 키우게 하시고 하시는 사업에 주님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우리는 이거 먹고 힘내어서 주님의 일 많이 하게 하시고 또 나가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아까 이제 좀 빨리 하겠습니다. 5장 20절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님 그리고 우리 대사님들 다 같이 한잔 차 한잔 했죠. 아주 우아하게 아주 격조를 지키면서 아주 예절까지 지키면서. 왜요? 우리가 예절을 안 지키면 누가 욕먹습니까? 그리스도가 욕먹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만약 한국 대사가요 저기 일본에 가가지고 이상한 행동하고 에티켓 안 지키면 누가 욕먹습니까? 대한민국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티켓도 잘 지키고 예절도 잘 지키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6장에 들어가서는 뭐라 그럽니까? 6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일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동역자. We are God's fellow worker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집사님 좀 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예.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일하는 사람으로서 엠베서더로서 대사로서 이 땅을 막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것은 뭐라고 불러줍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 우리는 적어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살 때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불러줍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라고. Fellow workers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사도 좋고 동역자도 좋고 우리는 너무 벅찬 명칭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줍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요, 에이 그럴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 동역자로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동역자지만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래서 6장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그 다음 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대사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는데 힘든 게 너무 많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참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죽은 뒤에 저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거짓말, 속이는 사람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되며.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 다 같이, 10절 다 같이, 두 성경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환난 당하고 막 어려움 당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대사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10절 제일 뒷부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요즘 말로 하면은 쥐뿔도 없는 것 같으나,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면, 하나님만 가지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믿으시죠? 조금 부족하셔도 없어도 그건 세상 것들이고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7절로, 7장으로 좀 이제 넘어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을 합니다. 성도님들 일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7절 보시면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살면서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이러면 좋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거는 무슨 답인지 뭔지 답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나보고 왜 이 일을 하라 그러는가? 그러는 현상들 닥칠 때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거룩한 근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근심이 생깁니다. 아, 내가 없어서 좀 해주고 싶은데 이런 게 생깁니다. 7장 10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뭐요? 근심.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근심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은 8장하고 9장은 굉장히 긴데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헌금에 관해서 모르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안 해서 그렇지. 8장 9절 한번 보십시오. 헌금의 원리. 9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헌금 얘기하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함을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요하게 됐습니다. 헌금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헌금의 원리가. 다시 12절로 한번 가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금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대로 모여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분량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라. 이게 이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적게 받은 자는 적게. 그래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하면은 자기가 좀 줄어들고, 적게 받은 자는 조금 해서 조금 줄어들고 이래서 평균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하고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의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헌금에 관한 거는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9장 7절만 읽고 넘어갑니다. 9장 7절. 헌금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둔다.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적게 거둡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버는 것, 자기가 얻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7절. 그러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다른 것은 말씀 못 드리지만 즐겁게 하십시오. 무엇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 이제 9장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10장도 이제 넘어가고요. 11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요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게 처음에는 맞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럴듯 하고 따라갈 만한데 나중에 딱 보니까 이게 끄트머리 가면서 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휘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1장 4절.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만일 누가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희한합니다. 용납 안 해야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근데 아주 교묘하게 이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데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성도 여러분들, 누군가 강대상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서 알고 있는 다른 하나님을 전하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당회 모이죠. 그렇죠? 모여가지고 이건 아니죠. 부흥회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회가 모여서 죄송합니다. 언제 다른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못하게 합니다. 왜요? 다른 거는 몰라도 교회에서는 다른 예수를 가르치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요,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잘도 뭐라고요? 용납하는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가만 보니까 사탄의 특징,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그 옆으로 딱 넘어가서 14절, 15절,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5절부터. 참 교묘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15절. 잘 용납 안 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용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이 나쁜 놈들이잖아요. 자기를 무엇이라고 의의 일꾼으로 뭐 했습니까?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14절로 올라가 봅니다. 왜 사단의 일꾼이 자기가 의의 일꾼이고 나는 주님의 복음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데 쏘가 넘어갑니까?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요게 이제 진짜 천사같이. 또 그 졸개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같이 해서 싹 옆에 붙어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것도 모르고 이제 싹 넘어간 거예요. 근데 휙 휘고 나서 보니까 이건 성경에서 멀어진 겁니다. 휙 휘고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용납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이런 거 구별하는 거고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어렵습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그리고 그 졸개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도 그곳을 물려받아가지고 자기를 진짜라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싹 뒤집어서 이렇게 나올 때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늘 이렇게 자꾸 가르칩니다.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속에서, 교회에서, 구역에서, 단체에서 그래도 좀 서툴고 그래도 좀 몰라도 나 기도 부탁해. 이 속에서 있지 않으면요, 어디에서 휘었는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래도 한 교회에서 오래 있었으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교훈이요, 앞부분에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대사라 그러는 우리가 이게 쏘가 넘어가는 거 있죠. 왜요? 사단이 그만큼 교묘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그 졸개들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나타내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시 15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무엇으로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식은 죽먹기라.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 특징 중에 하나는 가만히 보면 자기를 자랑합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이지 뭐뭐뭐뭐뭐 하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받은 자기한테 나타나는 현상들을 자랑하고 자기 것들을 막 자랑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뒤로 딱 넘어가면서 11장, 지금부터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11장 그 뒷부분부터 계속해서 그들은 자랑하고 자랑하고 자랑합니다. 22절. 그들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22절.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이 사람들 자랑하는 게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를 자꾸 드러내면서, 오, 그래요, 그래요. 이러면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넘어갈 게 아니라는 겁니다.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자랑하면서 자꾸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자는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럼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그리스도를 팔잖아요. 그래서 넘어가잖아요. 나도 그렇다는 겁니다. 나도 더욱 수고하고 그러면서 23절 뒷부분 보면요. 자기는 이렇게 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24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25절 세 번 퇴장 한 번 돌로 맞고 이렇게 막 어렵게 했는데도 난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굳이 나보고 자랑하라 그러면 부끄러운 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11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보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라 그러면은 할 수 없어서 자랑하라 그러면 나의 무엇을요? 약한 것을. 내가 뭐 히브리인이고 뭐고 하는 건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거 있다 그러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자기 치부를 하나 얘기하죠. 자기 굉장히 말하기 힘든 부끄러운 거. 세상 말로 하면은 뭐 팔리는 거요?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얘기했습니다. 33절. 내가 무엇하고요? 예, 산의 대장부가 대사님이 광주리를 타고 자동차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그 손에서 줄행랑을 놨다. 내가 자랑할 걸 그것밖에 없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나에게도 그 사람들의 비교할 수 없는 자랑거리가 있는데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이분은 어디까지 갔다 오셨습니까? 하늘나라까지 갔다 왔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들창문으로 도망도 다니고 이랬는데도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데려와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12절. 부득불 내가 얘기하라 그래 보면은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데 쭉 얘기하다가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게 자기예요. 말할 수 없는 말. Unexpressible things. 아니면 unspeakable words. 가서 내려가서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그걸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내려와서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말하면 뭐가 됩니까? 자랑이죠. 하늘나라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자랑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내가 입신했는데 말이지 하늘나라 가보니까 자자자자자 얘기하는데 그게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라는 거죠? 자기 자랑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뭐뭐뭐뭐뭐뭐뭐 한 거 하나님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보여준 게 있으니까 너희는 다 나보다 별거 아니야 라든지 이런 게 무언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슬쩍 넘어가는 거 있죠. 나도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게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해서 쫓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얘기해보라 그러면 나 하늘나라 갔던 것도 있다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십시오.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해서는 안 될 말, 그리고 사람 표현할 수 없는 말, 이 두 가지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렇게도 올라갔는데, 내가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서 본 거, 그런 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못하게 막으시면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어떡합니까? 크므로 내가 자고하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 육체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시를 주셨는데 그게 사탄이 그걸 도구로 사용해서 나는 괴로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 붙들고 엉엉 울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까지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냄새만 나고 예수 향기만 드러내는 거지 너 자랑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랑만 한번 해볼까 싶으면 뭐가 쿡 찌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 그러는 이 사단의 가시입니다.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넘어가시고요. 이게 뭔지 몰라서 8절 하늘나라까지 갔다 와봤고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놔도 병이 낫는 이 사람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 위해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요? 세 번 죽게 하나님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너무 아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냐 낫게 해줄게 이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하는 말이 너 아픈 거 있지?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 있지? 그것도 내 은혜가 그런 가운데서 족한 거 알아? 그 고통도 내가 주는 거야. 너 그거 없으면 너 입으로 막 가서 자랑하면서 네 자랑하고 다녀. 그 내 은혜가 내게 뭐라고요? 족하다고. 그 성경이 여기 나옵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우리 구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구절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영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속지 마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다니면서 거짓 교사들이 다니면서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하늘나라 이야기하고 교회 받은 은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가만 보니까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 그렇게 하면서 결국 끌고 가는 게 뭡니까? 그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자랑할 거 너무 많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거는 하나님께 그렇게 봤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거 얘기 못하고 자랑 못하게 사단이 간시를 주셔서 하나님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거 아파요. 그럴 때 하는 말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네가 그 아픈 것 때문에 으으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입에서 나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더 기뻐하노라. 성도들 신앙의 경지가요. 자기 자랑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가시가 있고 힘든 게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미워서 준 거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붙들고 누구 부르라고? 하나님 부르라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지금 그런 얘기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서 10절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모아노니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어떻게 해요? 곧 강함이니라. 사랑하신 성들은 아까 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고요? 질그릇에 담았다고. 그래서 이 질그릇이 약해지고 깨지고 이럴 때 우리가 약해짐을 느끼는데 그때마다 드러나는 건 뭡니까? 주님의 능력. 그때마다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보배의 귀한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대사로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로서 그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가면은 잘못하면은 다른 예수를 믿게 되고 잘못하면 다른 복음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로 해서 12장 가다가요 결론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복 빌어주는 것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복 빌어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주일 예배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축도하는 거 있죠, 그죠? 그 축도문이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고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그 구약에서 이렇게 복을 빌어줘라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앞에서 축도할 때 두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요거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죠? 그 13절 전에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뭐하라? 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13장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뭐하라?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우리 주님 모습 닮아가게 온전케 되며 무엇을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왜 위로를 주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의연하게 능력하게 대장부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복을 빌어주는 게 뭡니까? 13절. 잘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예, 은혜와 하나님의 무엇? 사랑과 성령의 모여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되어 주시는 그것이 너희 무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서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있을지어다 그런 분이 계시고 왜 금방지게 있을지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통 이 개혁 정통적인 이 장로교 뿌리와 옛날에 이 성경으로 딱 무장된 데는 찌어다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복을 우리가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서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분이 있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시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모여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실지어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과 교통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고린도후서 잘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내용을 다루었지만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그 자리 잡은 말씀이 우리 손과 발을 움직여서 우리가 움직이는 그 현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대사 참 잘 보냈다, 잘 뽑았다 그렇게 칭찬하며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헤어져서 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동산교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